5절 공동체의 책무. 1편 상황과 조건. 문단 34. 그래서 도키는 정당성의 근거로서 이러한 fair play, 정의로울 의무, 묵시적 동의와 같은 논거들은 다 하나같이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신이 정당성의 근거로서 내세우는 것은 바로 연대적 책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연대적 책무가 정당성의 수수께끼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난 뒤, 이 연대적 책무에 의하면은 통합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 밝히고 있습니다. 가두 강연 철학자의 사례 대신 연대적 책무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생각은 전혀 달라진다.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책임, 친구지 간의 책임을 봅시다. 연대적 책무는 사회적 관행에 의해 규정되는 어떤 집단에 속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꼭 어떤 선택이나 동의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가족에 속하게 되는 것은 선택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집단에 속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다른 구성원들이 자기에게 주지 않으면 이 책무는 소멸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라고 말은 하는데, 자기 이익만 쏙쏙 빼먹고 친구가 도움을 필요로 할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은 얌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얌체에게는 연대적 책무를 수행하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공정한 경기 농구에 대한 두 반론은 이제 타당하지 않다. 즉 연대적 책무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 연대적 책무를 지면서 그런 연대적 책무를 지는 공동체에서 참여하여 이익을 얻고 있다면은 그런 식으로 정당성의 근거를 생각한다면, 위 문단 33 등에서 이야기했던 반론은 타당하지 않다. 반론 2는 연대적 책무의 이익을 정의함으로써 대응 가능하, 즉, 명확히 진술할 수 있고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반론 1은 상호적 상황을 상기함으로써, 대응 가능하다는, 즉, 어떤 때는 연대적 책무가 소멸될 수도 있는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철학자들은 대체로 이러한 공동체적 책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즉 일종의 그 반대 논거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 반대 논거 첫 번째는 공동체적 책무는 감정적 유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규모가 큰 국가와 같은 정치적 공동체에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국가가 공동체적 책무에 기초한 집단이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반대 논거 두 번째는 특별한 집단적 책임이란 관념은 민족주의 또는 나아가 인종주의 냄새를 풍긴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들은 특별한 집단적 책임이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외국인의 생명보다 한국인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심지어 민족을 위해서 전쟁도 할수 있고 사기도 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냄새를 풍긴다는 것이죠. 문단 35. 이러한 그 반대 논거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연대적 책무의 성격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문단 36. 이 책무는 동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친구지간의 책무의 경우 특별한 책무를 지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원리만으로는 이 관행을 설명할 수 없다. 문단 37. 즉, 책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역사가 생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가 책무를 유발한다. 친구가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친구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같은 학교에 들어와서 부대 끼면서 서로 연필도 빌려주고 노트도 빌려주고 또 친구의 연애 상담도 해주고 밥도 서로 사주면서 왔다 갔다 사주고 또한 번은 친구가 큰 부탁을 했는데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친구 부탁을 또 다음번에는 내가 부탁했는데 친구가 또 들어주고, 또 기념일에는 선물도 왔다 갔다 주고, 이런 거와 또 친구와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고생도 한 적도 있고, 같이 즐거웠던 뭐 여행도 떠난 적 있고, 이런 역사에 기반하여 책무가 생기는 것이지, 야, 너하고 친구 먹자. 이 말처럼 웃기는 말이 없죠.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먹자는 것은 역사 없이 책무를 먼저 지겠다는 것인데, 물론 책무가 역사가 충분히 되고 난 뒤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 상호작용하면서 생기는 것이긴 하지만, 보통 오히려 역사가 책무를 유발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회의에 나갔단 말이죠. 회의 나갔는데, 회의가 아니라 세미나 나갔는데,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세미나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통의 지적 관심사를 한두 시간 정도 논한 뒤에, 연배도 비슷하고 생각도 비슷한 것 같아서, 오늘부터 너와 나는 친구다. 이렇게 말하면, 이런 황당한 사람을 봤나? 이러고 집에 와서 웃긴 사람 봤다고, 얘기하겠죠. 왜냐하면은, 그런 것이 아니다. 문단 38, 연대적 개념들이 해석적인 것이라면 우리가 요구하는 상호성은 타인이 우정이란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그 타인에게 행하는 식의 것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상호적 의무가 상호성이라는 상황이 구체적일 수는 없다. 내가 밥 사줬으니까 네가 밥 사줘. 이런 구체적인 목록들로 그 상호성이 1대1 대응으로 이렇게 쭉 나열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문단 39. 연대적 책무가 존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호성은 더 추상적이어야 한다. 즉, 친구는 서로를 친구로 대할 책임을 지며 이것은 주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각자는 언제나 해석적 검토를 받을 용의를 갖는 모종의 우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참, 친구지간을 이렇게 어렵게 표현하는 것도 참 드문 일이겠죠. 주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각자는 언제나 해석적 검토를 받을 용기를 갖는 모종의 우정의 관념.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정이다. 너와 나는 친구다. 근데 친구는 말이지 내가 생각할 때 밥은 일주일에 두 번을 사줘야 되고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뭐 소개팅은 세 번을 시켜줘야 되고 이렇게 구체적인 목록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황에서 그 우정이라는 연대적 책무의 관념에 비추어봐서 자기가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우리가 이런 사이인데, 이런 사이에서 이걸 해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하기 싫을 때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그 회사의 팀에서 갑자기 자기한테 되게 무리한 어떤 그 해내란 요구가 떨어졌던 거죠. 즉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데 시장 가격으로 하자면은 그것을 외주를 주자면은 엄청나게 무리한 요구인 것이죠. 근데 그것을 매우 숙달되게 잘하는 친구가 한명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프리랜서로 그 작업을 잘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받는 양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대가로 야, 이거를 며칠까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면은 그 부탁을 받은 친구는 일단 공정하지 않은 부탁이다. 그 자체로 시장 거래라는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비춰봐서 매우 공정하지 않은 부탁인데 친구라는 특수한 어떤 상호적 상황을 염두에 두자면은 아, 이 경우에 세세한 우정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 합의가 없지만 우리 둘은 친구니까 이것을 내가 좀 며칠간 매우 괴롭고 힘들고 돈도 사실상 이거는 안 받는 거나 마찬가지지만 해주겠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겠죠. 또는 뭐 군대에서 누가 이렇게 저기 임진강 결사대에 이제 군대를 갔다. 근데 친구는 대구에 있다. 대구 출신인데 임진강 결사대에 갔다. 그래서 휴가를 나오면은 외박을 나왔단 말이죠. 외박을 나와서 금촌이나 이런 데서 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루를 봐야 되는데 금촌에서 놀고 있으면은 물론 여자친구가 있으면 여자친구가 금촌에 가서 놀아주겠죠. 근데 아무도 없단 말이죠. 친구는 이제 대구에 있는데 자기는 대구에서 대학까지 다니고 뭐 이렇게 직장 생활 또는 직장 생활 했기 때문에 그럼 친구가 파주에 금촌까지 가는 것이죠. 기차를 타고 또 서울에서 신촌역사에서 기차를 또 갈아타고 백마역을 지나서 금촌까지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한 5시간 보고, 혹은 여관에서 같이 이렇게 자고, 여관비도 당연히 이제 시빌리안인 친구가 되겠죠. 같이 이렇게 술 먹고 자고, 친구는 다시 칙칙폭폭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오고. 그렇다고 이게 엄청 미안한 일이냐? 그렇지 않다. 친구니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반대로, 우리는 친한 사이가 아닌 사람들의 약속은 깨기가 힘들죠. 그런데, 오늘 친구랑, 내일 볼까?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아, 이거, 지금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못 나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친구다 그러면은, 아, 오늘, 나가기 되게 귀찮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좀 귀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도 오히려 친구니까 할수 있다. 이런 것이 바로, 근데 이런 목록을 누구나 다 합의하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친구지만 칙칙폭폭 기차 타고, 5시간 보러 외박 나온 그 군인 5시간 보러 그까이 가기 너무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정도도 안 하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바로 추상적인 우정이라는 관념에 대한, 통합성과 해석이라는 짝을 이루는 관념이 필요한 것이죠. 즉, 언제나 우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원리적 일관성이죠. 통합성. 즉, 어떨 때는 이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이해타산적으로 대하고, 어떨 때는 친구 아이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얌체로 보지, 그 사람은 친구로 보지 않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해석이라는 관념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대적 책무는 타인을 위하여 어떤 종류의 희생을 어떤 수준에서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공유하면 유지될 수 있다. 그리고 다음은 일정한 태도를 필요로 한다. 특계 배평. 그래서 우리가 드워킹을 공부하면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너 인마 친구가 뭔줄 알아? 이러면은, 그것은 말이지, 주관적으로 표현하자면 각자는 언제나 해석적 검토를 받을 용의를 갖는 모종의 우정의 관념에 입각하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연대적 책무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태도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이 바로 특계 배평이다. 문단 40. 동그라미 1. 그 집단의 책무를 특별한 것으로 여겨야 된다. 즉, 집단 밖과 집단 안을 나눈다. 그러니까 친구인 사람과 친구인 사람이 아닌 사람이 구별되지 않는다면 친구라는 연대적 책무의 상황은 발생되지 않는다. 동그라미 2. 이 책임을 개인 대 개인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친구 집합 A라는 상위 개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끼리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특별한 책무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애매한 사람들이라 그러죠. 이 애매한 사람들, 모든 관계가 애매한 사람들인 경우를 우리 주위에서 가끔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모든 사람과 잘 지내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데, 저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리고 별로 외로워하는 것 같지가 않다. 되게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하면서, 그, 네트워크론으로 따지자면, 일종의 그, 허브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사람이 그 사람과 잘 지내는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는 잘 모른다. 근데 이제 친구끼리끼리만 논다. 끼리끼리만 놀고 그럴 경우에 이제 친구들끼리만 이제 공유하는 언어 코드와 유머 코드가 있고 그 친구 외부로 연결되는 어떤 연결망이 없을 때 그것을 우리는 게토라고 부르죠. 그래서 허브와 게토가 있는데 허브인 사람은 윅 타임만 가지게 되고 게토인 사람들은 스트롱 타임만 가지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미국의 흑인들의 게토의 어떤 구성원들은 스트롱 타이로 구성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인생이 하루하루가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런 위협의 순간에 뭐 식기를 빌린다든가, 아니면 가스불을 빌린다든가 하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것을 연대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로 한데,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하는, 자기가 여유가 있을 때 윅사이에 새로 투자를 할 수가 없고, 다시 자기가 도움을 받았던 스트롱타이에 투자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거기 게토에서 계속 머물러 있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스트롱타이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허버 같은 경우에는 윅타이만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승승장구 잘 나갈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은, 인생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는 도움을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단히 유명한 논문이 Strength of Weak Side인데, 그 논문에서는, 실제로 이 낮은 계층의 사회계층 사람들이 직장을 잘 구하지 못하고, 이런 까닭이 윅사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로운 직장은 이미 맨날 만나는 친구들에게서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고 지내는 사람, 우연히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소개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은 이미 맨날 만나고 맨날 농담 따먹기 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연애 상담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정보 기회를 제공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모든 정보는 공유되고 있고 그 정보들은 동질적인 정보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운동 집단에 있어서도 서로 동호반복적인 동일한 말만 하고 서로 이제 마스터베이션 하면서 그 집단 외부의 사람들을 경멸하는 어떤 폐쇄적인 운동 집단을 게토라고 부르는 것도 그게 언유가 다 이유가 있다. 스트롱 타이로 폐쇄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스트롱 타이어, 윅 타이어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트롱 타이어의 본질, 그래서 친구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문단 41, 동그라미 3, 구체적 책임은 더 일반적 책임인 그 집단의 다른 구성원의 복리에 관한 배려 책임에서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아까 보았듯이 해석을 통해서 친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친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이 뭐 밥을 몇번 사주고 이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가 지금 큰 경제적 어려움의 상황에 빠졌다. 그래서 친구라는 해석적 관념에 비춰봤을 때 보증은 서주지 못하겠지만은 생활비는 대줄 수 있다. 취직을 할 때까지 생활비는 대줄 수 있다. 그래서 뭐 친구가 15명 정도 되면은 뭐 십시일반씩 모아서 도와준다 해도 이는 계약에 의한 통업 또는 합작 투자 또는 보험 계약과는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것은 그 경제적 책임을 지기로 하는 독립된 계모임하고 다른 것이죠. 계모임하고 다르고 이 십시일반 도와주는 경제적 행위는 친구의 복리에 대해서 배려한다 이런 보다 추상적인 책임으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인 하위의 책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경제적 계약에 의한 동업 또는 합작 투자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동업자를 친구라고 부르지는 않는 것이죠. 문단 42 동그라미 4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의 실천이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배려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평등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계층 구조와 위계 질서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느 누구의 삶도 다른 누구의 삶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배와 후배의 관계도 친구의 관계에 포섭된다고 볼수 있겠죠. 이제 선후배 사이가 뭐몇살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은 사실 말도 은근슬쩍 이렇게 까면서 말이 이렇게 짧아지죠. 자네는 왜 이렇게 늘 말이 짧지? 내가 언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선배가 곤란하면 도와주고 후배가 곤란하면 안 도와주는 그런 모임은 없는 것이죠. 그런 모임이라면 그것은 연대적 책무가 있는 모임이 아니고 그냥 회사하고 똑같은 거죠, 회사. 그래서 회사는 계약에 의한 동업 또는 합작 투자 그리고 뭐 평등한 배려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그것은 참된 공동체가 아니다. 문단 43. 이로써 우리는 단순한 공동체와 참된 공동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단순한 공동체는 박애적 공동체를 구성할 가능성이 있는 태생적, 지리적, 역사적 조건을 충족하는 공동체. 가족도 있을 수 있고 역사적 조건이니까 뭐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참된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위네 가지 조건은 특혜 배평을 충족할 때 탄생하는 것이죠. 특계 매평은 어떻게 해오냐면은 이 개를 한 마리 기르고 있는데 이 개가 주인이 오면은 들어 누워가지고 배를 평평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개는 특별한 개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개다. 이 개와 나는 연대적 책무를 진다. 그래서 특별한 개가 배를 평평하게 한다. 그래서 특계 매평으로 외우시면은 나중에 친구에게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런 특별한 개가 배를 평평하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식을 부모의 도구로 보는 위계질서 등은 단순한 공동체일 뿐 참된 공동체는 되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단순한 공동체이면서 위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감정적 유대 자체가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그들이 요구하는 배려는 책임을 묻고 인정하는 그 집단의 관행들이 갖는 해석적 속성이지 실제의 구성원이 갖는 심리적 속성은 아닌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단순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도 공동체적 의식이나 헌신성을 갖고 있는 반면 참된 공동체의 딸이 좀 냉랭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서로 알거나 친숙할 것이 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청나라 시절에 천지혜라는 그 상인들 뭐 이런 일반 그 민중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이 모임에서는 직급이 있고 계급이 있고 그래서 이제 비밀 결사 모임인데 뭐 당신은 무엇을 살려고 합니까? 뭐 커다란 청룡 한 마리가 새겨진 기념품을 살려고 합니다. 이런 비밀 암호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접선을 하고 이런 거였는데, 반칭복밍, 즉 청나라에 반대하고 명나라를 복원시키자, 뭐 이런 그 기치 아래 모였던 그런 상당히 특수한 조직이었죠. 이 천지의 사람들은 천지의 동지다 그러면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제 환대를 해주고 의리를 지키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실제 심리적 속성으로서 친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소설 녹정기를 봐도 천지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뭐 태평천국 운동이 천지와도 연결이 됐었고 하여튼 재밌는 모임입니다. 문단 44. 참된 공동체는 단순한 공동체여야 한다. 비행기 옆자리에 앉게 된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될 것을 결정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의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좀 황당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알게 된거 아닌데 우리 친구 아닙니까? 이러면서 막 이상형을 부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은 아예 특혜 배평이 아닌 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냥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개면적인 웃음을 지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편, 정의와의 갈등. 문단 45. 참된 공동체도 부정의하거나 부정의를 증진할 수 있기 때문에 참된 공동체의 책무가 부정의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로도 그 집단의 구성원에 대하여 부정의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동등한 배려의 해석적 결과라면서 딸과 아들에게 동등한 배려를 한다고 하면서 딸은 10시에 귀가하고 남자친구로 누구를 사귈 것이 간섭하고 대학도 멀리 유학을 가지 못하고 가까운 데 있는 데만 가라고 하는 그런 경우. 대학은 가까운 데 가라. 요거는 요즘 거의 없어졌죠. 그렇지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구성원에 대해서 부정의할 수 있다. 두 번째가 그 집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의할 수 있다. 고용관계에서의 차별. 비교적 큰 공동체에서 차별하는 척의 규모가 크거나 힘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기독교 기업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만 고용하기로 한다. 인권위원회의 진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또는 명문대끼리끼리 이제 학벌을 구성해가지고 승진이나 기업 내부에서 이렇게 파벌을 형성해서 승진이나 기타 보상 인사 과정에 있어서 차별을 준다. 이런 것들은 집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의하게 되는 것이죠. 문단 46. 연대적 책임은 해석을 필요로 한다. 자식에 대한 지배권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어서 아무런 의문이 제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해석적 태도는 그것을 분리하여 잘못된 것으로 볼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제도의 나머지 부분을 정당화하는데 필요한 원리들로부터 비난받기 때문이다. 최선의 해석은 매우 심각하게 회의적인 것이 될수 있다. 그러니까 해석이 두 가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부분적인 관행을 다른 관행의 원리에 비추어 봐서 비난하게 되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전반적으로 뒤집어 엎는 그러한 해석이 될수 있다. 그 제도에 대하여 제시된 어떤 설명도 그것이 전적으로 그리고 광범위하게 정의롭다는 것을 보이는 데 실패할 것이고, 나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는 사람은 그 관행이 참된 책무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게 될 것이다. 즉, 참된 공동체의 책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문안 47. 그래서 저자의 연대적 책무에 대한 설명은 사회적 관행의 문제와 비판적 해석의 문제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결합시킨다. 동그라미 1. 공동체적 책무의 문제는 이러한 책무들을 가지고 있는 관행에 의해서 정의된 집단을 제외하고는 제기되지 않는다. 즉, 단순한 공동체 조건은 만족시켜야만 한다는 거죠. 엔드 특혜 배평이 되면 참된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 외의 어떤 집단의 공동체적 책무의 문제는 도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회사 내에 내부 동료와 친구가 되었다 이런 것을 제외하고 회사가 뭐 있는데 그 회사를 다니다가 B 회사에 스카우트가 된다. 더 좋은 월급과 더 좋은 사내 복지의 조건으로 스카우트 하면은 스카우트 돼서 가면 되는 것이죠. 자기가 뭐 회사에 뼈를 묻는다 이런 심정으로 회사에 일해봤자 별거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공동체적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집단이죠, 회사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적 책무의 문제는 아예 제기가 되지 않는 것이죠. 동그라미, 단순한 공동체가 선언하는 책임이 참된 책임이 되려면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석은 충족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개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당한 책임을 부과하는 공동체에서 그 부정의가 이 책무를 무효화할 정도로 심각하고 깊은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부정의가 매우 크다면 애초에 이는 참된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책무를 모두 무효화하게 되지만 부정의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 부정의한 책무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고 따라서 자신의 신념에 비추어 보아서 예를 들어서 40%대60% 이렇게 결론이 났으면은 그 40%의 신념에 비추어 봐서 60%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도출된 결론이 강제력을 가지고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책무는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연대적 책무에서 도출되는 독특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 복잡한 구조의 예는 문단 48에 나와 있는데 가볍게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어버이에게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능은 없지만 딸의 배우자를 선택할 권능은 부여하고 있는 문화에서 딸은 아버지의 희망을 따를 책무를 갖는가? 다른 모든 측면은 연대적 공동체의 측면에서 상찬할 만한 가족이라고 봅시다. 케이스 1. 딸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동등 배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일반적 차별적 전제에 입각해 있는 경우, 결국 그 딸에 대한 차별적 처우, 딸의 배우자를 아버지가 선택한다는 것이 딸을 더 배려한다는 그런 거에서 나오는 해석적 관념이다. 이것이 그 가족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회의 차별적 전제, 딸은 그 점에서 동등한 권리를 아예 갖지 않는다. 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는 경우 그 집단은 참된 집단이 아니며 왜냐면은 특혜 배평 중에 평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배도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집단은 참된 집단이 아니면 연대적 책무는 그로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케이스 2. 성의 평등을 스트레이트하게 받아들이는 경우. 그런데 그 관행 자체는 이전에 존재해와서 의무를 갖지 않았지만 지금 해석적 태도로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니 딸에 대한 그러한 차별은 가족 제도의 나머지 부분과 원리적으로 조화되지 못하여 분리되어서 평가되어 잘못된 것으로 소멸될 것이다. 그 책무 자체만 소멸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단 49 케이스 3. 성의 평등은 받아들이지만 배려의 평등이 여성에 대한 후견주의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 과정을 거쳐서 선의로 생각하는 경우, 연대적 책임이 인정된다면 진정한 갈등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즉, 아버지의 소망에 반하여 결혼하는 딸은 아버지에게 책임을 조금 느껴야 할 것이고, 그래서 변명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딸이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가 명명백백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는 대단히 이제 불합리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리얼 월드 현실에 있어서 충분하게 정의로운 모든 것이 유토피아적으로 정의적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특히 뭐 첨예한 어떤 도덕적 논쟁의 결과로 나온 어떤 포괄적인 지배력의 범위를 갖는 정치 공동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뭐 낙태는 허용된다. 또는 뭐어 종교적 자유는 허용된다, 뭐, 불운운은 금지된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지금 결정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 각각에 대해서 이 딸의 케이스만큼이나 명명백백하게 구성원들의 일부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부정의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배력이 장기판식으로 그 사람들에게 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다 미치게 되는 까닭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것은 바로 연대적 책무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도하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문단 없이 방금 마무리한 논의에서 우리는 제3장에서 한 첫째 논의, 즉 시민과 판사가 더 추상적인 정의와 그 사회가 가진 법 사이에 느끼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을 간지하고 있게 된다. 즉 시민과 판사는 추상적인 정의에 대한 자신의 독립된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과는 완벽하게 그것과 일치하지 않는 현실의 법이 있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관념은 이것인데, 그것에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또는 명명백백하게 반하는 것처럼 보이는 법을 시행해야 할때 느끼는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이 반복되는 현상은 우리가 세운 가설을 지지해준다. 즉 정치적 책무는 법을 준수할 책무까지 포함하여 연대적 책무의 한 형식이라는, 이 갈등의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구조가 비슷하다. 즉, 법 해석 관념으로서의,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바로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인 연대적 책무에서 나타나는 상황과, 동일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도키는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치적 책무를 연대적 책무로 다루게 되면 민족의 이익을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추악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를 지지하게 된다는 그런 반대논거도 기각된다. 왜냐하면 정치적 실천에 대한 최선의 해석의 결과로 연대적 책무를 다루게 되면 이러한 성격의 책무는 케이스 2, 문단 48의 케이스 2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멸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6절, 정치적 공동체와 박애. 문단 51, 정치적 정당성이 최선의 용어는 계약이나 정의의 의무에서 또는 모르는 사람 사이에서 페어플레이의 책무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박의 공동체 및 그에 부서된 책무라는, 즉 연대적 책무라는 비옥한 토양에서 찾아야 된다. Fertile soil. So, 정치적 공동체를 위하여 적절히 정의된 박의 책무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정치적 책무를 갖는다. 이것이 바로 드워킨이 내놓은 해답인 거죠. 정치적 정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 정당성은 뭐 그냥 바로 생기고 이민 갈수 있어서 생기고 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뭐 원초적 베일에 의하면은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 공동체 and 특혜 배평, 이 경우에 정치적 책무를 갖는다. 정치적 책무를 갖기 때문에 정당성의 조건이 발생하고, 그래서 정당성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가는 강제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논리인 것이죠. 문단 52, 다음과 같은 불평을 잠시 고찰해보자. 그것은 정당성이 근거한 무엇인가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정함으로써 문제를 회피한 것이다. 즉,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즉, 특혜 배평이란 조건이란 단서로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특혜 배평의 조건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런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비판은 큰 타격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당성의 위상을 다시 설정함으로써 논의의 성격을 바꾸어 놓는 것 자체가 목적이네. 드워키는 그래, 뭔가 문제를 둔갑시켰는데 그 둔갑 자체가 나의 논의의 목적이었다. 즉 새로운 접근 방법은 정치적 정당성이라는 것이 원래 아예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왜 모든 그는 과연 연대적 책무의 모든 존재를 부정하는가? 부정할 수 있는가? 그 논정을 입증하라. 이렇게 요구하든가, 또는 정치적 책무가 왜 연대적 책무와 동일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다른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공격할 수 있고, 또 정치적 정당성을 옹호하고 그 근거를 찾으려는 사람들에게는 새롭게 확장된 영역에서 그 주장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즉 조건을 검토하라고 요구한다. 즉 정치적 정당성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것이고, 그 조건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 설정을 바꾸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도어키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문단 53속 퀘스천. 단순한 정치적 공동체가 참된 파괴의 연대적 결사체가 되려면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공동체의 새 모델을 살펴봄으로써 이새 모델이 특계 배평을 어떻게 충족시키는지, 그래서 특계 배평을 충족시키는 모델은 참된 공동체로 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연대적 책무를 충족시키게 되어 정치적 정당성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공동체는 정치적 정당성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1편, 공동체의 새 모델, 문단 55, 공동체가 갖는 특별한 책무를 어떤 이유로 정당화하는지에 관해서 세 가지 1번 모델로 나뉜다. 1번, 우연적 사실적 상황의 모델. 공동체의 구성은 자신의 결사체를 역사나 지리상의 우연적 사실을 보므로서 참된 연대적 공동체를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IS죠. 규칙을 지키는 것은 전략일 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이것은 역사적 지리나 우연의 사실은 나는 국제적인 노동자다. 그래서 이것은 참된 연대적 공동체는 아닌 것이고 이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그냥 전략일 뿐이고 어떤 특별한 책무 자체를 이제 부인하는 것이죠. 문단 56. 동남이 규칙집 모델. 이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그 공동체가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일정한 방식으로 제정된 규칙들을 지킬 일반적인 약속을 받아들이고 또 이를 전제한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특유한 규칙들이 있죠. 그 규칙은 약속이다.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한 약속이고 그 규칙은 지켜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받아들이거나 타협을 본 규칙을 책무로 받아들이지 단순한 전략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전략, 이익을 위한 전략은 아니다. 그들은 그 규칙을 초월하는 반면에 의무의 원천인 기본적 원리에 대한 공통의 다짐으로부터 그 규칙이 도출된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점이 원리 모델과는 차이 나는 것이죠. 따라서 당사자 어느 일방이 그 약정을 명시적으로 합의를 본것 이외의 것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것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친구라면은 친구 관계에서 뭐 이렇게 저렇게 뭘 하기로 했으면은 그 이면에는 아 우리가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뜻도 담고 있었다 이렇게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계약적 상황에서 이 계약 이외에 뭐 연대적 책무로서 이것까지 도출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은 잘못된 생각일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것이기도 하죠. 마치 그래서 규칙집 모델은 철저한 이해타산적 계약의 어떤 균형적인 결과로서 사회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규칙을 세우는 것 자체는 전략의 힘의 관계, 전략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또는 효율성 이런 거에 의해서 규칙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확정이 다다닥 돼서 그 규칙들의 일종의 집을 구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명시적 외연, 그 저변에 어떤 원리가 공통의 다짐으로부터 흐른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이 모델입니다. 문단 57. 관행주의 법관념은 규칙적 모델과 짝이 된다. 관행주의는 타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고 그 내용을 규정하는 규칙은 새로운 타협에 의해 변경될 것이라면 변경될 때까지만 존중될 것이라는 최고 규정에만 종속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관행주의는 명시적 규정을 통해서 행동을 조정할 수 있고 또 기대 보호를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규칙의 적실성, 내용적, 원리적 정합성 따위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죠. 그 규칙이 없을 때 새로운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그 규칙은 그 집을 구성하는 또 새로운 규칙이 되겠지만, 그것이 뭐, 커다란 원리적 일관성을 가져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이 관행주의적 법관념과 규칙 집 모델의 커플은 장기판식 법률의 내적 타협을 받아들일 것이죠. 문단 58. 세 번째로 모델은 원리의 모델인데 정치 공동체의 구성원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을 통해서 만든 규칙만이 아니라 공동의 원리들에 의해서도 지배된다고 이 모델은 주장하는 것이죠. 문단 59. 퀘스천. 새 공동체 모델 중 어떤 것이 우리가 확인한 참된 연대적 공동체의 조건을 충족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동그라미 우연 모델은 연대 공동체의 첫째 조건인 특별한 책무도 침해한다. 이 모델은 이기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만 균형을 갖고 있는 결사체로 생각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친구가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 사람을 보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친구관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리짐작하고 약간의 그 인간 혐오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친구관계에 관해 책무가 하나의 전략에 불과하다 보고 투자라고 보는 것이죠. 투자라고 보고 장기적 투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단기적 투자, 단타 매매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지금 친구다 이런 명목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공통의 경험을 하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역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 이렇게 알고 지내면은 나중에 어떻게 이득이 될까? 이것이 바로 우연 모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조건을 취미한다. 문단 60, 규칙 집행 공동체 모델. 특별한 책무도 인정하고, 왜냐면 그 특별한 공동체 내에 특유한 규칙의 약속을, 마치 계약을 맺으면은 계약의 효력은 상대적인 거 아닙니까? A와 B 사이에. 그런 것처럼 인정하고, 또 계약자 간의 개개인의 책임이다. 그렇지만, 참된 배려로부터 지금 구체적인 계약의 책무가 도출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동업을 하는데, 동업자끼리 서로의 복리에 대해서 참된 책무, 그래서 네가 이혼할 것 같으면 그것도 막 배려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규칙을 세웠다. 그리고 그 규칙은 지극해야 된다. 이런 것이지, 참된 배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피상적이고 빈약하다. 그러니까 이기성에 있어서 사실상의 상황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다만 규칙이 갖는 어떤 힘, 그 점에서만 다른 것이죠. 일단 개개의 결정을 내리면 특별한 책무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즉, 규칙이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힘에 의해서 특별한 책무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동업자는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에 의해서 특별한 책무가 생기는 것이지, 친구 관계처럼 어떤 특별한 친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예에서 뭐 자기 회사에 어려운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가까운 친구 관계인데, 이 돈을 조금밖에 못 주지만 해라고 했는데, 그래, 하지 뭐. 이때 특별한 책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친구 관계라는 것부터 특별한 책무가 생겼고, 그거의 해석으로부터 지금 이제 그걸 하겠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이 규칙 집행 모델은 특별한 책무는, 개개의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만 등장하는 것이죠. 즉, 중요한 입법의 단계에서는 아무런 책임감이나 배려 없이 행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를 일종의 게임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연대적 책무를 도출하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았던 신국적법에서 부칙 제7조에서, 모의 대한민국 모의 모 대한민국 국민을 모로 해서 태어난 자가 그 신법 시행 10년 전까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특별한 책무가 없다는 거죠. 그모양어 부계 혈통주의에 의해서 희생된 국적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책무가 없기 때문에 일관되게 대우해야 할 그런 것도 없고 그 사람들 참된 배려로부터 그런 입법의 이유가 나왔다고 보기지도 않게요. 그냥 입법했고, 입법하고 난 뒤에, 법률 문헌이 있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법을 시행해야 되고, 입법자 자신도 그 입법을 뒤집지 않는 한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겠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가 일종의 게임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연대적 책무를 도출시키지 못하는 거죠. 문단 60의 원리 모델은 특혜 배평을 모두 충족시킵니다. 그래서 배와 같은 경우는 입법을 거쳐 사법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복리의 배려라는 그런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구체적 책임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가 어떤 규칙을 세웠다. 이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봤듯이 법 내용상의 평등. 법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국가의 원리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관행주의와 규칙집 모델의 커플에 의하면은 규칙은 일단 있기만 하면 행동 조정의 대상이 되고 기대 보호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또, 평, 장기판식 해결책을 금하고 있는 금하고 힘 있는 자의 희생을 명한다. 즉, 공동체의 구성원 중에 누가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하고 그 사람의 복리를 다른 사람의 복리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면에 규칙 집행 모델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규칙의 실질적 내용상의 평등 자체는 중요하지 않고 규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또 주민번호가 짝수든 홀수든 각인은 타인과 똑같이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짝수인 사람은 불운을 볼수 있고 홀수인 사람은 볼수 없다.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주민번호 짝수인 사람은 뭐 공직을 담임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고 홀수인 사람은 받을 수 없다. 여성은 가산점을 받을 수 없고 남성은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정합적인 방식으로 동등하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리 모델에 의하면 부인되는 것이죠. 문단 62. 우리가 통합성을 지지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원리의 공동체는 통합성을 받아들인다. 내적 타협의 법률은 힘의 향배에 따라 신념들을 타협하는 것이고 장기판식 법률의 모습으로 귀결되는 거다. 내적 타협의 법률은 참된 공동체에 필요한 다짐과 모순되는 것이다. 이 다짐이란 것은 바로 법은 일반적으로 원리적인 방식으로 채택되고 변경되고 발전되고 해석될 것이며 구체적인 정치적 결정들은 바로 이 원리를 저변에 깔고 있으며 그 원리들을 일관되게 정합성 있게 관철시키는 하나의 도구인 것이다. 라는 다짐과 모순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어 왔습니까? 이 통합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정의와 공정성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토피아적 정치 공동체와는 다른 리얼 월드, 부정의도 약간 존재하는 이러한 현실의 정치 공동체에 있어서 사람들이 장기판식 법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는 그런 우리의 도덕적 질권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정치적 특성으로 독립된 정치적 특성으로 통합성을 필요로 하고 또한 우리가 정당성의 수수께끼, 왜 정당성이라는 것이 리얼 월드인 이 완벽하게 정의롭거나 공정한 사회가 아닌 곳에서 인정되는가? 그리고 그것이 인정된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그 조건은 무엇인가? 그 조건은 단순한 공동체이면서 특혜배평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 그래서 특혜배평의 요건을 갖춘 그런 공동체, 참된 공동체로 해서 연대적 책무를 발생시키는 공동체는 우연 모델도 아니고 규칙적인 모델도 아니고 바로 통합성의 법관념을 구현하는 원리의 모델인 것이다. 그래서 정당성과 통합성은 필연적으로 연결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합성을 대단히 매력적인 이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논리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316페이지에 보면은 통합성의 원리적 일관성과 정책에서의 단순한 일관성은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좀 보면은, 문단 76에 있는데, 입법부의 많은 입법은, goal based strategy. 즉, 공익을 위해서 보다 효율적인 것이라는 이유로 택할 수도 있다. 반면에 이제 사법부는 모든 해석에 있어서 right-based strategy, 즉 principle에 의한 해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입법부가 적절한 양곡을 확보하기 위해서 밀을 재배하는 농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양곡의 생산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곡식을 심지 않는 농민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또 작년에는 귤을 재배하는 농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지만 이번에 귤을 재배 양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보조금을 철회했다든가 아니면은 새로운 어떤 곡물을 갖다가 보급시키기 위해서 되게 이게 작물이 잘 되는 곡물이다 해서 농민들이 잘 모른다. 잘 모를 경우에 제일 빨리 퍼뜨리는 거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3회 정도는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4회째부터는 보조금을 이제 끊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정책적인 일관성이 없는 것이죠. 정책에 있어서 단순한 형태의 일관성을 깨뜨린 것이죠. 그렇지만 원리의 공동체라고 해서 정책에 있어서의 단순한 형태의 일관성은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 원리 자체가 우리가 그 농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관련해서 그 경제적 자유의 원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면 그 위에서 입법자들은 얼마든지 많은 재량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입법자들은 전략적 무역 정책을 택할 수도 있고 산업 정책, 뭐 산업 조직 정책, 뭐 산업 합리화 정책, 그리고 뭐 특수한 어떤 경제적 발전 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행정 수도를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뭐, 벤처 기업에 이제 벤처 자금을 투자해서 IT를 산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A에게는, 이러한 표현의 자유를 허락하고, B에게는, 너의 표현은 추잡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리적인 일관성을 깨뜨리는 것과는, 다양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이고, 특히 사법 해석에 있어서는, 사법부는 입법부와 다른 처지에 있다는 것을 더워킨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Taking Rights Serious 4장이 이제 Hard Cases라는 장인데, 이 장에서 정책 농구와 원리 농구의 구별을 설명하고, The Matter of Principle에서 이 구별에 근거해서 논변이 뭐 전개가 쭉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강의 진행하는 걸 보니까 내년쯤에 강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제가 만약 법의 제국을 하면서 이걸 강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거 법의 제국 하는데 1년 걸릴지도 모르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319페이지에 문단 79. 그래서 뭐 정책과 원리를 구별하는 것, 그리고 통합성과 원리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입법 이외의 분야에서도 중요하다. 형사 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재량과 그 밖의 정책 결정을 생각해 보자. 예를 들어서 검사도 이제 사법 해석을 한 사람인데, 검사가 어떤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이유가 정책에 있다면, 예컨대 소추는 비용이 아주 많이 든다는가, 어떤 이유에서 일반 예방의 효과가 없다. 즉 이번에 마지막이고 법이 바뀌고 구조 재산권 구조가 바뀌어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건이 사람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든가 하는 그런 정책적 이유는, 그 경우 왜 소추를 안 하는가, 불기소 처분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제공해 주지 않는다. 국민들이 납득하지를 않겠죠. 이 사람은 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이 사람 소추하면은 기업 경영 이미지가 떨어져서 이 사람이 뭐 특수폭행을 저질렀지만 소추를 하지 않겠다. 이런 정책적 논거를 들이대서 사법 분야에서 논거로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논거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상습 사기를 했단 말이죠. 이 사람이 상습 사기범인데, 이 사람이 덩치가 떡대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도복을, 이거는 제가 판사한테 실제로 들었던 얘기인데, 이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옷도 너무 커가지고 옷도 막 특별 주문해가지고 맞춰야 되고, 교도관들 한 3명이서도 제압을 하기 힘든 정도로 엄청나게 덩치가 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이제 사기를 하고 나오고 얼마 안 돼서 또 사기를 저질렀단 말이죠. 사기를 저질러서 이제 상습 사기에다가 누범 조항도 걸려가지고 이게 도저히 집행유예로, 장량강경을 하더라도 이제 집행유예로 나오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됐어요. 또 실형을 내려야 되는데, 교도관에게 편지가 왔단 말이죠. 교도관에게 편지 와서, 판사님, 제발 집행유예로 그놈을 내보내 주십시오. 그놈이 우리 관할이라서 또 실형을 받게 되면 우리 교도소에 오게 되는데, 보통 골치가 아니라고. 죽을 것 같다고 막 자기 그 교도관들이 위험에 걸리고 이게 위궤양에 걸리고 장난이 아니라고, 업무 스트레스가 그놈 하나 때문에 거의 업무 노동 강도가 150% 늘어났다고. 제발 좀 어떻게든 집행유예라. 그럼 판사가 교도관을 보니까 엄청 딱하단 말이죠. 그 딱해가지고, 너무 딱해가지고 그 교도관이 한 명만 아니라 10명이 연설을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판사한테. 참 그런 경우도 드문데, 이 덩치가 막세 사람 합친 건 떡대 같은 그, 또이 사람은 뭐 폭력배도 아니고 상습 사기범인데 그런 떡대를 하고서도, 또 상습 사기가 뭐냐면은, 룸사롱에 가가지고 돈을 낼 것처럼 이제 술을 시키고 유흥을 즐기다가 내가 어디 조폭인 척 하면서, 떡대가 워낙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조폭인 척 해가지고 이제 돈을 안낼 생각으로 앉아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경찰에 잡히면은 돈을 낼 것처럼 해서 뭐 무전치식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사기란 말이죠. 그 자체가 사기이기 때문에 이 룸살롱 삼석 사기범 떡대가, 그래가지고 이제 출소하자마자 또 룸살롱에 가고 싶어가지고 룸살롱에 가가지고 또 술을 먹고 돈을 안낸 것이죠. 이게 이제 뭐 장영자 이런 거에 비해서 이렇게 사기가 새끼 사기범이죠. 이런 죄질도 그렇게 막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은 누범 조건에도 걸리고 상습범에도 걸리고 이래가지고 집행유예를 내줄 수 없는데 교도관이 이유가 된다. 이런 것은 정책상의 이유라는 것이죠. 소추의 비용이 많이 든다. 교도 감시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안 되는데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해주면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서로 국민들이 정책 이유와 원리 이유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걸 납득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결정이 되지 못하고 올바른 사법 해석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원리 모델을 이해해야 될 것이다. 즉 원리 모델에서 말하는 원리적 일관성이라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보조금을 무조건 주면 다 줘야 되고 몇 년째 줬으면 그 다음 해도 줘야 되고 감자에 줬으면 고구마에 줘야 되고 대전을 개발하기로 했으면 대구도 개발해야 되고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입법자는 헌법 원리에 따라서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원리적 일관성을 따라야지만 그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하에서는 정책적인 재량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사법부에 있어서는 정책적 재량을 행사할 여지는 없다는 것이 도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잠시 쉬고 재칠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